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수라고 그러죠. 이 탈무드 이름은 읽으면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혹 부족하고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좀 성숙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은 탈무드도 성경 다음으로 애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살던 부부가 잘 살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둘이가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가진 땅도 반을 나누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반씩 나누어 보니까 딱 어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자녀를 깔아야 되는데 자녀가 11명입니다. 한 사람은 5명까지 가고 한 사람은 6명까지 가는데 도저히 그리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공평하게 5명, 6명. 5명 가르다니 1명이 남고 6명이 가르다니 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로 자녀를 1명 더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계속 싸움이 계속되니까 도저히 이 문제에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 즉 스승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이 자녀 11명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스승인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12명 되면 그때 갈라라. 부부는 랍비의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혼하자.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10개월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습니다. 13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녀를 또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이혼 말라고 하신 뜻이다 라고 해서 이들 이제 자신들의 그 개성이나 의견이 안 맞는 것을 접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랍비 곧 스승의 지혜로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지혜로 해체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영역이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셋째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스승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스승과 참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제자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뜻으로서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인간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자, 참 제자. 여러분들은 성도지만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이면서 성도고 성도이면서 제자고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스승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는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또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제자로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모든 음미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으면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저주받습니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안 좋으니까 저주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마지막에 저주에 처합니다. 죽어서 저주에 처합니다. 살아서는 예수 안 믿고 바쁘게 뭐 살다가 주일도 모르고 그 속된 말로 뭐 이게 뭔지도 뭐 구별도 못하고 살다가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고 저 세상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은 경주의 심판이 맙니다. 그런데 이 율법, 없는 율법이 많거든요. 뭐 이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율법이 많은데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 또 우리들에게 그 진리로 자유를 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마귀의 율법, 온갖 미신과 우상과 운명, 운명을 또 믿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거든요. 이런 운명의 율법, 이방 종교의 율법에 매여서 저주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데 마귀를 이기시고 쫓아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과 정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마음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 저주에서 벗어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왜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우냐는 거예요. 저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마귀의 대적까지 물리치시고 사망을까지 오는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러분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죄에 얽눌린 사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 말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자유지 뭘 그렇게 죄라고 그러냐? 아니, 성경은 그렇다. 절대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거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 죄로 안 여길지 모르지만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죄에 억눌린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이 여호와께서는 구약의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 구원자 곧 예수를 예표하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가리라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의 멀을 주시는 도다. 이 성포한 단어만 주시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어디에 포로됐습니까? 상처의 포로. 이게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를 말하거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상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자, 상처에 포로된 자, 또 죄에 포로된 자, 여러 미신에 포로된 자, 여러 가지 종교에 포로된 자, 그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영, 곧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real freedom, real liberty. 미국 관문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관문에 그 무슨 예신상 있죠? 잘 아시죠? 그 예신상이 서 있는데 그 무슨 신상이 그러죠? 네, 자유의 신상이죠. 미국의 그 핵심 정치 권리는 리버티입니다.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게 저희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절 22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한결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들을 부르셨다. 둘째는 무조건 예수를 쫓았다는 거. 이 제자들이 이유 불문하고 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왜 나를 내가 따라야 되느냐, 왜 뭐 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그 불만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니까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오겠느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하겠느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은 무조건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저희 맹성교회 왔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너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또 목사가 앞에 잘 보이니까 뭐 또 어디 말할 게 없어서 목사가 허물을 잡고 목사 얼굴이 너무 까맣더라 뭐 이래가지고 좀 내가 목사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제 누가 갔다 왔나 이런 식으로 보고 뭐 혼금 허물을 듣고 넥타이를 왜 붉은 거 맺었느냐 까만 거 맺느냐 뭐 왜 저랬느냐 그 넥타이를 왜 비틀어주고 이랬느냐 뭐 이런 혼금 부서 쳐다보고 머리가 왜 다 벗겨졌느냐 머리가 왜 빠졌느냐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예를 부르셨으면 한 말 하지 말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오늘 스승이 주일입니다. 이 어부들은 배가 생활수단입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생활수단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뒀다. 배, 건물, 이것이 자기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부모 형제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버렸던 부모 형제를 배와 건물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다는 말은 아니죠.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뜻은 어부로서의 찌들린 삶과 물고기의 얽매이고 그물의 운명을 걸고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와 함께하며 진정한 삶의 자유를 주시려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꼭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잠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손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책 희망을 쏟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긋지긋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긍정 철학을 가진 자예요. 부정적으로 살지 마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은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논리를 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희망을 쏟아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른바족 속이 있는데, 이들의 족속 사회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족속들이 사는 곳에는 죄가 거의 없대요. 물론 이제 순박하고 그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기 때문에 큰 죄라고 할 것이 없지만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 나름대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죄를, 그 죄인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먼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으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가 가운데 세운답니다. 그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 전체 모여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광장에 모여서 제기한 사람을 중심으로 빙 둘러쓴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그 죄인에게 한마디씩 외친다고 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은 제기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나 칭찬 이야기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때 제지한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 그 사람의 미담에 관계된 어떤 일들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라, 돌아가면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넌 원래 참 착한 놈이야.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던 우리 돼지를 잡아줘서 참 고마웠어. 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이런 얘기들을 그 죄인에게 해준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철저히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 주의사항은 음료된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되며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한 바퀴 돌면 이 죄인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서서히 자기의 진정한 죄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답니다. 이때 분위기는 절정에 도달하고 사람들은 한 명씩 나가 꼭 껴안아주며 위로와 격려로 또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마음 깊이 죄사함의 평안함이 찾아든대요. 마을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장점과 내가 잘한 점들을 들추어내서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반사 조건으로 두 자신이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잘했던 과거의 일들을 칭찬해 주어도 제 용서의 확신으로 평안과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불평을 일삼습니까? 남을 그렇게 쉽게 정죄합니까? 허물을 떴습니까? 그러시면 그 사람의 생명에 예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신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자유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함의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믿고 나는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는 참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신명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요, 유교 집안에 또 불교 집안에 뭐 우리 한국에는 다 그렇잖아요. 불교 절에 갔다가 뭐 제사 지냈다가 이 제사와 절에 가는 것은 엄격히 다른 거거든요. 종교가. 제사는 유교고 절에 가는 건 절은 불교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전부 미신과 불교와 유교가 이 세 종교의 사상이 이렇게 믹사가 돼가지고 한국 백성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식이 좀 있으면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민족을 어리석게 만드는지 이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 누구의 공로인지 아세요? 기독교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무식한 반민족의 정신을 깨운 거예요. 문장 크다고 지금도 저기 일본 해변에 가보세요. 배 타고 나와가지고 구슬해요.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옛날 말로 야수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의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자. 누구를 배우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탁하는 자 앞에서도 평안하게 순결할 수 있는 이유가 신령의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도 자유를, 죽음을 초월한 자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철학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수사학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유대 사람의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예술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일어나 쫓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와 거물, 부모와 형제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거기에 얽매이게 하고 노력과 수고와 불평과 불만족이 항상 존재하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해방되고 영혼과 범사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배와 거물을 버려야 됩니다. 배와 거물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보고 참 비판을 할 때 무슨 말로 비판을 하죠. 목사님 남편이 되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 교회가 밥메를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 밥메를 줍니다. 네. 아, 이건 좀 잘 아세요, 좀. 누구 때문에 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고 건강을 지켜집니까? 어제 누가 이야기하는데 식당 앞에서 식사하고 나가는데 털이 와가지고 그 앞에 갔던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건강이 건강하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야. 언제 차가 와서 털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냐.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대기 전체를 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 감추어놓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되거든. 이건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주변 인접국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접국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면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보화들을 빨리 챙겨가지고 자기 밭에다 묻고 피신을 가요. 피난을 가. 근데 피난 가가지고 죽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냥 비밀로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가다가 그 보화를 저 머슴이 밭에 가다가 더 크게 더 크게 있는 거 보니까 밑에 파보니까 그는 옷에 가득 찬 이거는 뭐 수억 원어치의 보화가 가득 차 있던 것을 머슴이 바꿔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주인 모르게 주인한테 가서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 팔겠습니다. 딱 흥정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 있는 보화는 그 몇백 배 되는 보화를 가지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보다도 훨씬 값진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드 맥클랑의 책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그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믿음 생활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삶은 기피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만 잘 다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자 맥클랑은 이걸 두고 예수 결핍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 결핍 장애라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 맥클랑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많고 기도도 풍성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직접 만족도도 높고 기뻐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슬픈 기색을 띄고 발을 뺍니다. 예수 결핍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은 크게 하는데 자기 희생이 없는 고백은 얼마든지 하지만 수고와 헌신, 희생과 포기가 따르는 제자의 삶은 대부분 거부하죠.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희생의 헌신의 삶이 같이 따라와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예배도 받지만 우리의 생애의 주인으로 홀대하고 무시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은 말이나 정작 제자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속담에 유대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쉽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눈물이 되는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의 교회 성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냐? 그래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고신대학교의 박영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으로서 삶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구원받고 축복 누리는 데는 열심히 했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희생과 헌신에서 사는 데는 열심히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힘이 달려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이 된다는 슬픈 현실의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믿음으로 거룩한 진리로 바꾸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성령의 제자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제자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시고 그럼 그걸로 부족하고 그 고백이 참이라는 사실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이것이 자유로 기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교회에 앉았다고 천국가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이분에게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레이드 맥클라는 제자들의 핵심이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교, 전도라고 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는데 핵심은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본질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참 자유하는 자입니다. 육군 상관학교에 입학을 하면 군대 아니면 군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분명 학생은 학생인데 군인이고 군인이 학생인 것이 육군 상관학교의 생활이죠. 언젠가 TV에서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미처치지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특이한 점은 사관학교 남학생들만 있는 그 틈에 끼어서 한 여학생이 이 남학생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자든 남자든 간에 입학이 되면 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개인 행동이나 사적인 자유는 유보되고 지침과 기상, 식사와 훈련 등 모든 것이 꽉 짜여진 일가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사분란 행진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간단한 장교를 만들어내려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 교수처럼 마음대로 드러내고 외국인들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 이 사관학교입니다. 새로운 훈련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사관학교입니다. 뭡니까? 바로 스승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요. 철저한 훈련을 받을 때 제자라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고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관심과 충성이 있어서도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영역 크게 세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셋째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모두는 마귀에게 미신의 조상의 유전과 유교적인 조상 제사에 매여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자였는데 그래서 늘 심리에 매여서 물론 육도로 짐을 시달려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리에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예수님의 대신에서 파송받아 제자의 훈련을 하는 현직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스승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목회자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목사가 예수님 아니고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이지만 스승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든 미신에서 우상에서 이방 종교와 유교의 지름에서 자유케 하려고 힘들게 성경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 목회자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과 너처럼 악으로 해석시키지 마시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셔서 평안함과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